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일부터 3개월간 아포칼립스를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택해서 출발을 해서 거꾸로 읽으며 오늘 드디어 계시록 첫 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중에 증언, 증거라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설교합니다. 아포칼립스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재앙 이미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꺼려 한다죠. 죽음, 심판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계시록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없이는 읽기 힘든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9월 마지막 주일부터 석 달간 달려왔습니다. 먼저 휴거, 랩처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의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황제가 통치하는 도시를 시찰할 때가 있겠죠. 가장 유력한 총독관저로 갈 것입니다. 황제가 가는 길, 로얄 프로세션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넓은 길이겠죠. 멀리서도 잘 보인다 라는 의미의 오픈 에어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이 그렇습니다. 로얄 프로세션이며 오픈 에어 프레이드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넓은 길 임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로얄 프로세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이미 죽었다가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부활한 자와 함께 오픈 에어에서 환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오픈 에어 개념을 공중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습니다. Rapture는 휴거로 번역하는데요. 휴거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찾으면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지요? 휴거라는 이미지를 계시록의 신학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 이런 이상한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민족이 지난 150여 년간 일제치하와 더불어 전쟁, 가난과 환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새 나라, 새 세상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휴거라는 그 해석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입니다. 아포칼립스 삶의 현안이 뭔지 보십시다. 휴거는 공중부양입니다. 공중에 붕 뜨는 것이죠. 공중부양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게 우리의 현안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스를 읽으면서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공중부양을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제 영어 제목, 오늘 설교 영어 제목이 Witnessing Lordship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자 밤모섬의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도 Lordship을 어떻게 증언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포칼립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Rapture는 heal, 휴거는 공중 부양으로 번역되는데 서로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 구름도 이제 상징일 뿐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본질이지. 구름 타고 내려오는 주님을 맞으러 우리가 공중으로 부양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우리를 해방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에서 해방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휴거, 랩처, 이게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두 번째로 생각할 대지가 하나 있는데요. 아포칼립스는 성경에도 있고 성경 바깥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포칼립스 관련 내용물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있죠. 계시록에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또뭐 마가복음,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성경에 보면은 아포칼립스 재앙, 재난에 관한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가 아포칼립스의 원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이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의 열 재앙이 그 원형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해방시켜라 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가 거부하죠. 이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즉 아포칼립스 방식입니다. 계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아포칼립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대중문화 속의 아포칼립스란 어떤 것일까요? 아시죠? 예, 둘 사이 차이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포칼립스라는 말만 하면 비디오 게임을 생각해요. 이 비디오 게임 세대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세상 마지막에 지구가 폭발하여 잿더미만 남는다는 인식 말입니다. 좀비 영화라든지 공상과학 영화, 심심한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죠. 디스토피아로 치닫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 파멸을 향해 갑니다. 여기에 살아남은 자로서 주인공도 있고 뭐 주변 배역들도 등장하겠죠.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은 아포칼립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포칼립스는 그러한 컨셉을 잘 짚어줍니다. 지적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 아포칼립스 내용물이 참 많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아포칼립스류의 글을 난해하게 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심볼이고 상징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기획과 연출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볼과 상징을 사용하여 뭔가 보여주고 연출하고 싶은 분이라는 것이죠. 아포칼립스 계시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5절에 나오는 단어, 해방입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아포칼립스를 차용한 대중 아포칼립스,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들이 아포칼립스하고는 다르다, 차별이 된다라는 것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대중적 아포칼립스물을 다시 거두어야 되겠죠. 회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포칼립스는 기독교의 전통을 담은 핵심 신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재앙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역병, 기근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온전함,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함 말입니다. 계시록은 대중문화 아포칼립스처럼 파괴로 시작해서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지향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괴와 파멸의 끝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자유인이란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라는 것은 메커니즘일 뿐이에요. 기계적 장치일 뿐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도 해방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렇죠. 일곱 두루마리, 일곱 대접, 나팔 재앙,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상징들인데 누구와 전쟁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웰빙을 해치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죠. 저들을 무찔러야 자기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출되고 출애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회복이요, 잃었던 것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순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변화와 변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기획하고 원하시던 그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비관론이 아니에요. 낙관론입니다.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세속 대중 아포칼립스와 다른 점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긴급 현안은 휴거가 아니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아포칼립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포하고 증거할까요? 성경 당시의 문맥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유토피아적 상상만으로 성급한 판단을 한다든지 게으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골, 목표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그 속에 누가 살고 우리가 언제 살 것입니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인데 거기에는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자, 그리고 죽지 않고 가도에서 어린 양의 행차, 로얄 프로세션에 참가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비집고, 그것도 갑자기 비집고 들어온다 표현해도 말이 됩니다. 악한 세력을 멸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미래에 대한 폭로, 계시의 의미, 그 미래가 현재의 우리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멤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부림은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펼쳐내실 새하늘과 새 땅에 얼마나 부합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고심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중부양이니 휴거니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밤에 슬쩍 오시든지 하늘에 번쩍 오시든지 그거 뭐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우리들의 주인님, the Lord, 그렇게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오실까요? 뭐 구름 타고 오실까, 비행기 타고 오실까, 로켓 타고 오실까, 그거 주 궁금하신 거예요? 그런 건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주님답게 모시는 삶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를 가지고 미래를 삽니다. 미래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오늘 지금 증거하는가? 주님의 종이라면서 난 크리스찬들처럼 차별하고 하대하고 깔보고 품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로더십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도단이죠? 형용 모순일 뿐입니다. 아포칼립스 설교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떤 아포칼립스 현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환경이 좋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차별과 증오와 멸시를 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로더십을 증거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언,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은 저자 요한이 독자가 읽고 증거하라고 쓴 글이에요.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을 계시들 복수로 읽는데 틀렸습니다. 단수입니다. 계시록의 그 기대치는 뭔가 단순 명료하다는 것이죠. 당신이 읽고 나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뭘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때는 제국의 모든 신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신적인 존재인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한다? 엄청난 도전, 죽음을 불사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아, 그 사람들 제1계명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해야 돼 라고 간단히 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로마가 조직적으로 박해했다고 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들일 때 막 불을 질러가지고 사냥하듯이 죽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록 기록 당시가 주후 100년인데 그때는 네로가 아닌 도미티안 황제 치하입니다. 그런 박해가 없었다고 해요. 총독이 황제한테 질문을 보낼 때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박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내가 크리스찬이요 라고 커밍업하면 뭐 재판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나 크리스찬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잡혀갈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잡는 레이더망에 일부러 걸려들 필요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고자질하지 않으면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숨거나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상황이 그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저희들이 뭐 박해받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크리스찬이라고 배 타고 보트 피플이 되어서 탈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대변하는 삶을 살 때는 차원이 다르겠죠.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형태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증인과 인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마르투스 말 많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참아내는 인내와 결합하면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 되겠습니다. 원래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이니까 이것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이 자리 잡지 않았었어요. 요한계시록 쓸 때에는 만모섬 요한 혹은 무명의 증인들이 증인이라고 죽는 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데 죽음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라. 어떤 증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증인 말입니다. 죽음은 없을지라도 탄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증인이 되라 그러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항의하고 증거하는 것.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바로 항의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과 아포칼립스 시리즈를 마치면서 기억하기 쉬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창의적인 로드십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십시다.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석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로마 역사와 문맥을 알려면 바벨론이 로마의 심벌인 것을 풀어내야 하듯이 어쩌면 시적인 표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로 시인의 시각으로 계시록을 읽고 해독하십시다. 반모섬 요한의 계시록 글쓰기 스타일이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시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선지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서를 읽으십시다. 요한 또한 선지자였으니까요. 선지자는 단순한 미래 예측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의 삶을 위한 현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The Lordship으로 모시는 그런 창의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인을 알고 선지자를 알고 역사가를 안다면 그 뜻과 상징과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겠죠. 이보다 더 기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답게 살아가는 아포칼립스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세길교회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